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50편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편 전체가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제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7절부터 15절은 심판을 받는 혹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첫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판단을 받는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언약을 맺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얼 도대체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얼 조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8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8절을 보시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재물, 그러니까 제사 드린 것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제사를 안 드렸으면 너 왜 제사를 안 드리니 그랬을 텐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8절만 읽고 보면 아 이스라엘의 칭찬을 듣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재물을 열심히 갖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9절을 보세요. 앞에다가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하나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 제사 드릴 때 재물 갖고 오지? 나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필요 없느냐?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그거 사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들고 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내 거다. 그리고 니네가 주는 것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나는 뭐 그게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내가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 별 의미 없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드리고 갖고 와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현실만 놓고 보면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누구 좋으라고 제사 드리는 겁니까? 나 좋으라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죄를 지었던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던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내가 좋은 일만 있지 사실은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있거나 좋은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 말고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스라엘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정말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있고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제일 큰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나 죽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했어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의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수소나 염소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 나 필요 없다. 내가 너희가 재물로 바치는 것 내가 먹느냐. 하나님은 그거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 제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람이 갖고 왔잖아요. 그럼 그 재물 중에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가져가거나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사장이 먹거든요.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거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내가 갖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소고기, 양고기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실제로 먹는다고 하면 제사장이 먹거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소고기, 양고기를 찾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갖고 온다 그러면 그게 과연 나한테 무슨 유익이느냐. 나 그런 거 먹고 살지 않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라고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10억 가지고 천국을 만드는데 단 한 푼이라도 쓰이나요? 한 푼도 안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마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쟁여놓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얹어드렸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 사실은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그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잘 생각을 해봐라.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야. 네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일부를 네가 갖고 온 것 뿐이지 내가 네가 갖고 온 그런 것들 중요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8절부터 13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물을 갖고 나오고는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생각 똑바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의 핵심인데요. 이건 뒷부분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게 후렴구처럼 사용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 내용이 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면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거 말고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고기는 필요 없어. 그거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걸 판단하시느냐. 예배당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 괜찮다. 나왔으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네가 나왔지만 껍데기만 나와 있잖아. 네 속사람은 마음 가운데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잖아. 너 껍데기만 나온 거잖아. 그 껍데기가 어디다 쓰니? 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앞부분에서 8절에 13절에서 계속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앞에 서원 갚는 내용은 안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판단하시느냐 네가 서원을 갚느냐 안 갚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보통 어떤 때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형편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서원을 했던 것들을 마음이 바뀌어서 서원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마음 변하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앉아 계셔서 첫 번째로 판단하는 건 네가 제사 드리는데 지금 제사 드리고 있죠. 그거 말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그거 판단할 거다. 두 번째로는 그거 제사 드리는 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 그대로 계속 갖고 있는지 내가 그것도 판단하겠다. 그 뒤에 보면 15절 세 번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세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네가 정말로 나를 찾는지 찾지 않는지 그걸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 너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 그걸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도에게 쭉 설명했던 건 8절에서 13절 제사와 관련된 한 가지만 설명했지만 후렴구인 14,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판단하시는 걸 최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제사 드렸습니다. 십일조 했습니다. 아,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두 번째로는 네가 상황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왕으로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형통했을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보고 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이 비춰져서 우리 구석구석을 다 비춰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속이 꽉 찬 알맹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껍데기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재물을 갖고 나오고 십일조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속에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닌지 기쁨이 찾아왔을 때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도 쳐다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쪼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만 들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힘겹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소망 두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을, 평안을, 담대함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